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의 소금 빛 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 어떻게 주로 해석을 하냐면, 빛처럼 행동하고 빛의 역할 감당하고 소금 역할 감당하고 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작 이 말에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지를 모를 거예요. 몰랐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우리도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요.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먼저 구비가 돼야 됩니다. 신약성경 특별히 서신서 같은데 읽어보면 거의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거의 초반에는 복음을 좀 깊이 있게 풀어내며 너희가 이 복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쭉 언급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뭐냐면 너희가 이런 자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들이 수준이 저 구약 때보다 훨씬 높아요. 왜 그러냐면 구약은 그냥 행위를 얘기한다고 하면 신약은 특별히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마음 내면부터 요구하기 때문에 수준이 얘기하자면 훨씬 높습니다. 이건 초등학문이라고 하면 이게 뭐 거의 박사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이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나도 따라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일하게 살면서 이제 들은 바대로 사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교회, 어떤 교리에 익숙해져서 그 교회나 교회의 어떤 충성봉사나 아니면 뭐 그 몇 가지 듣지 않았던 그 교리가 전부인 줄 알고 아니면 뭐 속해 있는 어떤 운동, 속해 있는 단체, 속해 있는 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성경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아주 얇은 교리 몇 개를 머리에 탑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행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행위 구원론자의 어떤 입장에 많이 서서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은 자가 이거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해야지 구원 받는다가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너희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씨가 있고 이런 생명이 있으니 너희만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만 이거 할 수 있는데 너희가 왜 못하냐? 그러니 오늘로부터 좀 제대로 너희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서 이거 해야 되지 않냐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두 부류가 어떻게 보면 다 본질적으로 어긋난 거죠. 예수 믿으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삶을 잃어버린 사람과 이 삶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두 부류가 다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을 접할 때 제대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먼저 복음이 뭐며 복음 받은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친히 얘기합니다. 너는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고기 잡고 있고 고기 잡았던 사람인데 그렇다고 갑자기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완벽하게 행위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룩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너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겠냐는 거죠. 너희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제자들은 정작 이해 못했지만 예수님의 관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가 된 것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거잖아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한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혀 없던 거죠.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없던 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고 빛이 들어왔고 모든 선한 것이 그분을 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이 말씀하신 바 그 정의에 맞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아직 못 깨달을지라도 심지어 이 말을 처음 들었던 그 사도들도 미처 통달할 수준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가 생각했다가 시간 지내놓고 보니까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되어서 이걸 정리했지 정작 들었을 때는 몰랐을 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제 소금이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빛이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내버려 두고 일단 그대로 두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 빛이 됐다는 사실, 소금이 됐다고 하는 사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누군지를 깊이 있게 모르면 그냥 부담이 모든 게 부담이에요. 사실 힘은 어디서 오냐면 여기에서 오거든요. 내가 누구냐 여기에서 온다고요. 주님은 누구며 그 주님과 나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주의 사랑이 그 주의 능력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사실 이 안에서 모든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라면 이 모든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살아낼 수 있지는 못하겠지만 점진적으로 마침내는 살아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빛,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되냐면 우리가 누구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기 시작하면 그에 맞는 삶을 요구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돈 벌기 많이 힘들잖아요. 대기업을 들어가서 취업을 한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연봉을 뭐 한 1억 받는다. 대단하잖아요. 근데 연봉을 1억을 취업을 한 사람은 회사가 그 사람한테 1년에 돈 1억을 준다는 거죠. 거의 합당하게 뭔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가 1억을 받았지 않냐? 1억을 받을 거 아니냐? 그럼 이런 결과 내놔라. 그냥 회사에서 봉사 수준으로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필요하니까 사람 뽑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충분한 돈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당당한 뭔가를 요구한다고요. 왜 그러냐? 줬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너무나 어려운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후반절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좀 했는데 19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얘기하면서 좀 자기한테 좀 부담스러운 거나 끄림직한 거나 이런 것들은 얘기도 안 하고 살살 넘어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버리는 자 아니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혹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제일 작은 자가 될 것이고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함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의 의로운 모습을 이분들이 알고 있어요. 너희 수준이 저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은 이렇게 해야지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 없는 바리새인도 저렇게 하는데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아는 너희가 어떻게 저 생명 없는 자보다 못 살 수 있냐?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 못 받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켜서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져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으면 당연히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바보입니다. 바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한테 바보라고 하면 그냥 바로 공에 잡혀간다는 거죠. 그리고 미련하다라고 얘기한다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갖다 대면 우리는 천번 만번 지옥에 가야 되죠. 우리 수준이. 안 그렇습니까?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은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아, 이거는 괜찮지라고 그냥 흘려든다고 하면 주님 보실 땐 그건 안 맞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수준을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부담스럽죠.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더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실 이건 남자들에게 사형 선고하는 거하고 사형 선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지옥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준을 접할 때마다 야 이게 가능한가?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계속 빼야 되죠. 30절에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 오른 눈, 왼손, 왼눈 다 빼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기준을 접할 때마다 야 과연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부담을 가지는 겁니다. 부담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더 좀 심하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9절을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빌려달라고 하면 주라는 거예요. 네가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야 이거는 너무 수준이 높다. 우리가 못할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껴버려두는 거죠.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비정상이나 아니면 저기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삶이라고 얘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 대부분이 사실 이 정도 수준을 못 미친다 할지라도 굉장히 우리에게 높은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접할 때마다 부담이 되죠. 나는 못한다고 전제합니다. 자,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높은 수준을 얘기할 때 이미 뭘 전제하고 있냐면 너희가 누구냐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이 영생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가슴이 다가오지 않고 이것이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삶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고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볼 때 구약의 율법도 못 지켰는데 신약의 율법을 지켜낼 수 있냔 말이에요. 겉으로 우리 힘으로는 이건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한 이것부터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면 이 정도의 삶을 살아낼 만큼 사실은 이 안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을 만큼 사실 이 안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비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고 하는 이 사실,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생각보다 큰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보면 오랫동안 기독교인들한테는 뭘 잃어버리게 만들었냐면 바로 이 엄청난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구원이 아무것도 아니냐. 임마누엘이 아무것도 아니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끔 철저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내용들을 싹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얘기할 때 전부 그 자리에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다시 주목해서 사실 이 힘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시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구조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도무지 우리가 이럴 수 없는 수준이지만 뭐부터 얘기하냐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정체성이 너에게 임했다는 거죠. 소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아닌데 전 세계를 비춰라 가능하겠냐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빛 앞에. 그리고 불 피워가지고 이제 이 집안에 두면 집안의 모든 것이 다 비치지 않냐? 그게 빛이다. 우리 보고 이렇게 빛이 없는데 우리 보고 하라고 한다. 우리가 어둠인데 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어둠이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빛이 됐냐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하면 빛을 얻게 됐냐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빛이 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우리가 빛이 되었다고 해서 주님은 아주 엄정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은 바로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별 볼 일 없어 보였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많은 모습들, 또 나도 교회 연수가 오래됐는데 나도 뭐 별것 대단한 인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 속는 겁니다. 근데 진실로 믿는 자, 믿은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초점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고린도후서로 표현하자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원래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연구해도 질그릇이고 영원토록 연구해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보잘것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오는 순간 질그릇된 우리 자체가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 거죠.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영원한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로소 빛이 됐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믿어진다는 것, 그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음이 믿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와 함께 간다고 하면 뭐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제일 큰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이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 그래서 서신서 대부분 자세하게 보세요. 처음에는 항상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이런 복음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가 복음 가진 자는 이런 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깊이 풀어냅니다. 그 다음에는 보통 사람 이룰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얘기. 아니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가능할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불가능하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가능할 것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우리보다 훨씬 10배, 100배, 1000배 정확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겉모습에 속아서 우리의 본질이 이것인 양 속을 수가 있는데요. 질그릇이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그게 본질입니다. 질그릇에 속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우리가 귀해진 겁니다. 예. 원래 능력이 있고 뭐 원래 뭐 이렇게 어떤 뭐 뭔가가 있고 할 수 있고 뭐 이렇고 저렇고 다 껍데기예요. 그냥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를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 진정한 우리의 가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명확하게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해도 주님의 정의로 그분의 생명 대신 빛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온몸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참된 변화. 그게 소금이고 빛입니다. 이 전제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뭔가를 해서 도달하려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거는 틀린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정의에, 이 전제에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깨닫는, 아,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금이니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실 이 후반절의 구절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밟힐, 소금이 맛을 잃고 밟히고 무슨 말이냐 이럴 수 있는데, 요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사해 안 가보셨죠?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예, 사해에서 수영을 한번 해봐야지 물에 뜨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배경은 대부분 소금 덩어리예요. 암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암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추출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소금 덩어리예요. 그 소금 덩어리를 이렇게 짐승한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을 놔두면 그 짐승들이 이렇게 핥습니다. 계속 핥으면 소금기가 계속 빠져나가면 이렇게 구멍 숭숭숭숭 뚫린 그런 석회석 같이 된다고요. 아무짝에도 이제 소금기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으니까 그냥 바깥에 내버려가지고 짐승들이 가면서 밟고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개념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랬지만 2000년 전에 배경을 뒀을 때 이 소금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 온 지구에서 귀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곳에는 소금으로 월급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금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소금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짠맛만 내는 게 아니에요. 소금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맛을 내는 게 있다고 하면 또 부패를 방지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조금 밝혀진 게 우리 피 속에 0.9%가 염분이에요. 우리 피 속에. 그러니까 피가 우리 생명이잖아요. 이게 소금이 우리 피를 유지하는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이제 자녀를 출산할 때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차 있는 것이 양수입니다. 양수가 바닷물과 같아요. 소금물이라고요. 우리 생명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소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가 그 짠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패를 방지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 거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도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쓸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금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레위기 2장 13절 보시면 레위기 2장 13절에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러니까 제사 중에 나머지 4개는 짐승으로 들은 어떤 피제사의 개념이 있다고 하면 피 없는 제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고 하죠. 근데 소제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2장 13절에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은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데요.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친 그 헌물이, 음식 헌물이 가장 거룩한 헌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가장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 헌물이 소금 친 헌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은 무엇보다도 거룩을 나타냅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하는 역할이 소금이 하는 역할이 부패를 방지하고 거룩하게 하고 생명을 유지시키고 무엇보다도 음식에서 짠맛을 내게 해서 이제 가장 맛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다시 마태복음 5장에 넘어가 보면 5장에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에요. 왜 그러냐? 세상에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어찌 보면 아주 적은 퍼센테이지지만 0.9%라고 하면 아주 적은 퍼센테이지지만 생명을 유지하게끔 하고 그 세상의 바다 그것을 썩지 않게 그 부패를 방지하고 또 그걸 거룩하게 하고 그것을 정말 은혜롭게 짠맛을 아주 맛있게 짠맛을 내게 하는 역할이 소금입니다. 아주 적지만 전체를 근데 소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녹아져서 맛을 내는 거거든요. 자해가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거룩하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무능하고, 가진 것 없고,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만드셨습니다. 소금이 되어진 거죠.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의 감히 부패를 막을 수가 있고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세상의 사람 살맛날 수 있는 정말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 그게 소금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 소금이니까. 소금에서부터 이게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14절, 15절, 16절은 사실 빛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재가 빛이래요. 원래 우리는 이제 에베소 5장에 봤을 때도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둠입니다. 어둠이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빛은 우리 게 아니었어요.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존재가 빛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시작부터 하셔야 돼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누가 능력 얘기합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누가 힘 얘기하냔 말이야. 나는 뭐 자격이 없고 뭐 가진 것이 없고 누가 가진 것이 없는 걸 얘기합니까? 연세 조금씩 드신 분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정의를 해요. 없는 사람들은 이리 살아야 되고 있는 사람들은 저리 살아야 되고 아예 본인은 평생 없는 사람들이야.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유익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별반, 암만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을 돌아봐도 별뭐 영향을 못 끼쳤고, 뭐 대단한 일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만하니까 그냥 거기서 정의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 치고, 예수 믿는 게 일평생 봐도 대단해 보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뭔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뭘 주목해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복음에 주목해야 되고 그 복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주목하고 그래서 내가 빛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둠의 수준인데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냔 말. 우리가 빛이다라고 얘기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믿는 자입니다. 아니 평생 영향을 못 끼쳤는데 그래도는 소금이다라고 얘기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수준을 보지 말고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묵상하는 것이 지혜롭지. 아니 나는 그 정도 수준이 못 돼요. 나는 원래 믿음이 없어서요. 그럼 믿음이 없다고 불신자인데 구원 못 받는데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빛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소금이라고 얘기할 때 소금 나는 그런 원래 존재가 못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됐구나 주의 은혜로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걸 고민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금 역할 빛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소금으로서 빛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중간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빛을 비춤으로 그들이 아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게 해라.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을 또 뭐라고 설명했냐면 너희 착한 행시 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빛이 우리가 빛인데 빛이 비치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착한 행시를 하는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요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뭐냐면 빛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먼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빛이 비친다고 얘기할 때에게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곳의 해석이 중요해요.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의문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저 불교의 중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 많거든요. 예, 무소유를 주장했던 뭐 누구누구 선임부터 시작해서 우리보다 훨씬 수준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훨씬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착한 행실과 우리가 아는 착한 행실이 차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간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 밖에 부신자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조금 더 성경의 근거를 한번 대볼 텐데요. 이 착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칼로스예요. 칼로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착한이라고 하는 것이 칼로스인데 요한복음 10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한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10장 38절에 보면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 요게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착한 행실은 그냥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상식적이거나 세상적인 수준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삶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었어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삶은 구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구원의 삶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서의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것이 착한 행실로 표현될 때 이 착한 행실은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며 상식적이며 세상적인 수준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셨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적인 의미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있는 빛을 비추는 것은 어떤 형태로 가야 되냐면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 착한 행실은 철저하게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그래서 영혼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이르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모든 삶을 착한 행실, 빛을 비추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삶을 살아내려면 어느 정도 수준 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5장 17절부터 쭉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말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이런 기준이라고 할 때에 충분히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고 생명을 전달해주고 거룩하게 만들고 세상이 정말로 살아갈 이유 있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빛으로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역할을 감당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의 기준으로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쭉 나오는 부분들은 얼토당토한 얘기가 아닙니다.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는 문구에는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라고 하지 않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아니냐,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예 단적으로 예수님이 정의하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 그토록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사사기 마지막 장에 있는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사는 사람과 별별 다를 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분명한 방향성도 없고 분명한 기준도 없어요. 그냥 막 살아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 일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충성봉사하는데 정작 자기 안에 예수 믿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건 없어요. 그냥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참 순수하죠. 어떻게 보면 참 착한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것 같은데 희한합니다. 점점 성경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하고는 자기의 모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하는 다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저 한쪽 구석에 있는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요 성경 구절에 봐라 내가 이렇게 살지 않냐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위로받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확연하게 사복음서와 서신서 전역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만 연구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나오고 상관없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성경이 한쪽 구수턱이 있는 거 끄집어 땡겨가지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네 죄를 도말하신다는 둥 그래도 너를 이해하신다는 둥 용서하신다는 둥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둥 이런 거 끄집어 내놓고 자기가 기준 없이 방향성 없이 그냥 적당하게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낼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그 귀한 존재를 함부로 다루지 않으세요. 그 귀한 존재가 하나님 목적에 이를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원받은 목적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끄집어 당기시고 성장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안으로부터의 개혁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속에 주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양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치고 내 안에 성령 계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불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슴 속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하고 상관없거나 혹시 구원받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주님하고 같은 방향의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러니 답답함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 답답함도 못 느낀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100%입니다. 100%. 그래서 우리가 좀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고 한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문제입니다. 훨씬 큰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에 주목하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느닷없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되라고 하는 뜬금없는 얘기를 빛이 되라, 소금 되라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전혀 이분들은 한 게 없어요. 그냥 믿고 그 자리에 앉아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아예 이 사람들한테 맡기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이 빛으로 모든 동네가 숨길 수가 없다고 온 세상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 사람들한테 맡기셨습니다. 실제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이 세상 전체의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불가능한 삶이 아니고 우리하고 무관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은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가능성, 씨앗 모든 것입니다. 이 안에 이 복음으로. 그래서 이런 기준이니 이런 삶을 살 것이니 충분히 소금 역할, 세상의 빛 역할을 할 수 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서신서나 아니면 성경을 대할 때 도무지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엄청난 정도의 수준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에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져버리기 전에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이렇게 제껴버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놀랍구나라고 먼저 마음 문을 열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없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사실 이것이 100% 맞는 얘기니까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주어진 빛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이 우리가 출발해야 될 시작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을 어떻게 여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게 생명을 주고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 사실 것이고 지금처럼 전 세계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구석구석마다 이 복음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빛이 비치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또 더 광대하게 주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전 세상을 살릴 만한 기준을 가지고 살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 기준을 얘기하는 하늘나라의 규범입니다. 그 규범에 걸맞게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적인 행동을 교회 안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상태에 상관없이 행동으로만 살아내면 구약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종교생활이 이렇게 익숙해서 하나님 우리 안을 원하시는데 내 내면을 원하시는데 여전히 우리 내면은 바뀌지 않으면서 환경만 변화시키려 하는 어떤 역사만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분노, 뭐 더러움이나 미움이나 뭐 말 컨트롤되지 않는, 훈련되지 않는, 길들여지지 않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잖아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정말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계속 그런 삶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분명히 성장되어져야 되고 발전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시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꿈꾸면서 세계의 복음이 전달되는 어떻게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소식이 전 세계에 전달되는 곳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면 예, 이건 계속 확산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서 이 복음을 받은 우리로서 우리 자체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는 정말 복음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어떤 그런 사실적인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 이게 필요함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2장, 4장, 11장에 보면 예, 심지어 불신자들도 야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극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드러난 걸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처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 그래서 일어나고 자꾸 얘기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자꾸 보고 있는데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기준이 없거나 잘못된 기준이거나 그러니까 그걸 다 드러내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난 이 정도까지 할래요.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부지부식간에 우리 안에 있는 기생충처럼 들어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더러운 것들. 그게 사실 우리 삶을 좌우하는데 복음으로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기준을 채워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우리 생각에 맞는 성경을 취하고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 성경을 버렸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 요걸 버려야 된다고. 요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방향되도록. 그러니까 그런 재건설하는, 재건축하는 일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토양을 기경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완전히 다 드러내야 됩니다. 예. 그동안 살아온 게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뿌리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 기경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들을 싹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폐일은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켜야 될 엄청난 높은 수준의 무언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먼저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인지 모르니까 이 요구하는 삶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야, 예수 믿기 참 힘드네. 좀 평안해지고 싶어서 예수 믿었는데 위로받고 싶어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힘드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얘기하니까요. 하지만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깨닫게 되면 왜 이것을 요구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힘이 납니다. 예, 일평생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빛이 됐구나. 소금이 됐구나. 그분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 저 밑에서 뭔가 끌어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저는 감히 지금도 생각해 볼 때 그냥 믿어졌어요. 뭐가 믿어졌냐면 이 복음이라면 전 세계 살릴 수 있겠다라고 믿어졌어요.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평생 부자였던 적이 없고, 일평생 1등 해본 적이 없고, 예, 일평생 뭐 리더 했던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모르시겠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입장도 못 됐고, 능력도 없었고, 뭔가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기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20대 중반 때 제 마음에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가 조금 보여진 거예요. 이 복음은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바로 이 복음이면 전 세계에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계에 살리게 해주십시오. 세계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세계를 꿈꿀 때 뭔가 있어야지 꿈꿀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예. 뭐 지식이나 돈이나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척을 하려고 하면 일단 사모님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돈 있는 집안을 만나야 된대요. 자기 집이 돈이 있거나 사모집이 돈이 있어야지 개척할 수 있거든요. 우리 때도 이미 그랬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복음이 얼마나 큰지 이게 조금 믿어져서 그때부터 세계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셨겠죠. 하나님은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20몇 년 동안에 하나님 그렇게 끌고 오시면서 정말 한국에 없는 세계 없는 어떤 그런 교회 모습을 만드셨고 전 세계를 감히 이 교회 하나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증인.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비밀이 있습니까? 교회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아직 의사 한 명 제대로 없어요. 있구나. 지금 의사가 되고 있는 분이 한 분 있구나. 의사 한 명 제대로 없어요. 그렇게 고시촌에서 교회 했는데 변호사 한 명 없지. 뭐 가장 중요했던 역할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회사 제대로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제대로 없습니다. 뭔가 다른 교회는 그래도 한두 명씩 있는데 우리는 한두 명씩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한 교회가 전 세계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 100개국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딴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가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조금이라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조금만 방향을 트시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기준을 만들기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이런 메시지를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간증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개국 정도에서 뭔가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 얘기거리가 없겠습니까? 보통의 목회자들은 조그만 거 가지고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데 100개국에서 일어난 얘기만 늘어나도 자랑삼아 간증해도 할 얘기가 없겠냔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할 시간도 없고 할 이유도 없어요. 할 마음도 없어요. 간증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요. 우리 각각이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 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증이나 일어난 역사를 다 배제하고 철저하게 마지막 때를 살아나고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능히 살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말씀 앞에 서고 여러분들을 말씀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기준으로 내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기준 삼고 방향 삼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얘기할 때 깊이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너희가 빛이야. 오케이. 아멘. 세상을 살리는 빛이야. 아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이야.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부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니 너희는 이만큼 할 수 있어. 이건 너희가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인 우리에게. 그래서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답게 살아내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형성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잘못된 기준이 와 있고 또 한편으론 아무 기준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과 없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할 때 한없이 감사하며 아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너희가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할 때 정말로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세상을 살릴 것을 명령하셨사오니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신분을 가지고 전 세계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신도 교통 역사하시니 진실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믿고 전 세계를 살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복음 가득한 교회와 당대 세계복음의 모든 제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